마태복음 제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곳입니다.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왕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배척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화과가 아직도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귀 새끼만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이는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부정합니다. 그것은 탄 후에라야 정하게 됩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창조자의 자격으로 그것들을 이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자에게 속합니다. 모든 성경 해설가들은 나귀가 이방인들을 상징하며 나귀 새끼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귀 새끼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며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권세를 얻으셨으나 유대인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귀 전문가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귀 새끼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은 나귀 새끼인 우리 위에 타셨습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구절은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선지자의 예언에는 의로운 구원과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으로부터의 구원과 의에 대한 인용은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비록 그분이 배척당하셨지만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소경을 치료하신 것은 전주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분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13장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께서 베다니에 거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미 버림받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도움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그것은 이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나 여기서 그들은 그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여겼음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온성이 소동하여 이는 2장에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도중에서의 상황은 좋았으나 일단 그분이 성에 입성하였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이는 주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역의 초기에 성전을 첫 번째 정결케 하셨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그분의 사역의 막바지였으며 또 한 번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아버지의 집이었으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나의 집이었으며 그분은 다윗의 자손과 왕의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순수한 경배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돈을 바꾸는 것과 제물로 쓰는 동물을 파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경배의 문제에서 주님께서는 중개자나 매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전하지만 실제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성전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상업적인 본성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구렬, 이는 훔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큰 길거리에서 상점을 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행길에서 가게를 여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판매대를 개설하는 것은 강도짓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는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을 때 훔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강도들도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이 순수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14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먼저 그분은 정결케 하셨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치료하셨는데 그것은 은혜의 흘러넘침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들은 문둥병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눈이 멀고 다리를 절므로 병든 것입니다. 주님은 기력과 힘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앞에서의 찬양은 마음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군중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남아있었던 이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다른 이들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에 마지막 7일 동안 주님은 항상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언제 그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한 요구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다면 그분은 베다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생명과 사랑과 봉사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은혜와 사랑과 찬송의 집을 의미합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성으로 들어오실, 주님은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장하신지라는 그분이 얻지 못했으며 그분이 만족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포도, 무화과, 감람 모두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말아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번에 걸친 무화과의 추수가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잎이 무성하였을 때 먼저 익은 무화과는 나무 위에 있었고 그 후 익은 무화과에 대한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무화과를 얻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가졌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께서는 무화과를 얻기 위하여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는 대소학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였고 밖의 모습은 매우 좋았으나 실제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속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뭇잎은 사람의 의의를 가리킵니다. 나뭇잎은 아담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열매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길가에서 여기서의 의미는 13장에서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가까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하튼 그 나무는 장래에 다시 소생할 것이며 꽃을 피울 것이지만 바로 그 나무는 아닐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반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산을 움직여 바다 속에 넣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산을 향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산은 장애물, 즉 일종의 고정된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긴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질병과 귀신들에 대하여도 꾸짖어야 합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놀라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실제로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를 답변하면 또 다른 하나도 답변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믿는 이들은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당한 질문을 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많은 빛과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빛은 눈을 멀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손주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요한에게 그가 그리스도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저 요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들의 질문은 스스로 풀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교활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지도 않았으며 기꺼이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말했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알지 못한다거나 그분이 대답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결코 거짓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원칙은 대묻거나 전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등의 지위를 지적합니다. 두 아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따른다면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기들, 즉 복종하여 회개하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단지 명목상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기도하였으며 그들의 옷을 성경 말씀으로 장식했으나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물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의의 도는 평강의 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요한이 한번 그들을 격려하였으며 세리들과 창기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천국을 사용했다면 여기서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이는 헬라어적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세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리가 들어가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33절에서 40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비유는 한 집주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타국으로 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일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사눌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집자는 구유,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망대는 소식을 얻을 수 있는 파수대입니다. 세로 주고,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었으며 절대로 주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며 유대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관리하라고 요청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한다면 그분이 타국에 가셨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이는 하나님의 갈망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예들은 주님 전에 왔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들 모두는 핍박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는 인간의 논리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한 주님은 운명의 손에 맡겨져 잘못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죽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너의 형체를 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는 또다시 비유의 인간적인 측면에 관한 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상속자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농부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등을 상징합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타이터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해파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일부분이 성취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대환란 동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왕국 안에서의 유대인들이지 현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은 주 예수를 상징합니다. 기이하도다. 주님과 혈연관계가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믿습니다. 모퉁이돌도 보화를 가리킵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직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거치는 반석이셨습니다. 주님은 찬란하지 않으셨으며 왕의 기품이 없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넘어졌습니다. 교회에게 주님은 반석과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부서뜨리는 돌이십니다. 44절의 첫 부분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두 번째 부분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왕국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분의 목수의 아들이며 속이는 자라고 하며 그들은 실족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멸시당하는 것과 비웃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감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원한 침륜을 거둡니다.